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아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사운데 저희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평생 동안 매주 매달 매년 끊임없이 배워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라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몇 주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정부들이 단계별 경제 활동 재개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도 단계별 교회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은 이미 5월부터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고 대부분 미국인 교회들은 오늘부터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른들만 그것도 제한된 숫자만 대면 예배,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 친교 식사는 못합니다. 선데이 스쿨 성경 공부도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우리에게 시설을 빌려주는 TPC 교회는 6월 21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7월 5일부터 인퍼슨 예배를 몸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계획, Return to Church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과 토론의 초점이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드리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을 한번 팍 주면은 전부 소심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갖고서는 코로나 환자들 돌볼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테크도 없고 운반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수많은 널싱홈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다 없게 됩니다. 물론 제3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없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전과 같은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의 리턴 계획을 보시면서 다른 교회들의 리턴 계획을 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한인 교회들보다 늦게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호의적이십니까? 비판적이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이유고 성경적인 근거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엘서 2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관련된 다른 여러 말씀 살펴봄으로써 팬데믹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리턴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교회로 돌아간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가는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유다 왕국 전역이 전례 없는 메뚜기 떼의 침입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후 얼마 지나서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엘은 1장에서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전능자가 보내실 파멸의 날이로다. 여기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줄 그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지나간 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선지서를 보면 다섯 군데에서 지나간 날을 가리키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엘서에서는 임박한 바벨론군의 침공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요엘의 요지는 너희가 체험한 메뚜기의 심판보다 더 큰 끔찍한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1장에서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경고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도다. 진정 임박하였도다.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할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하시며 호령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외적을 이끌고 자신과 언약을 맺은 유다 왕국 이것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겁니다. 당시 중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누가 그날을 당할 수 있으랴? 물론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끝이 났는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말씀을 원어 어순대로 직역을 하면 이제라도 하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문장 제일 앞에 놓아서 강조한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Return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방금 전까지도 심판의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본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대로 악인도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대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전환을 하라, 180도로 방향전환을 해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성전으로 돌아오라 하시지 않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왜? 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은 번질나게 성전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맏아들은 1년 내내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늘 이억만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모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돌아오라 하시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고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인들이 말하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직후에 곧 수식어를 덧붙이십니다.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했으니까 됐다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 말고 전심으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세상과 주님 사이에 갈리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돌아오지 말고 이제는 주님에게만 눈을 고정하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만 생각하며 돌아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울고 애도하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금식하고 울고 애도함으로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번역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금식하고 울고 애도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애도하다 하는 겁니다. mourn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애도하는가? 하나님이 떠나신 삶은 죽은 삶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은 당할 자가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식하며 울며 애도하게 됩니다. 물론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금식하며 울며 애도하지만은 금식하며 울며 애도한다고 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연 설명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 당시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옷을 찢지 말고 대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온갖 악한 생각과 추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옳지 못한 영적 도덕적 결정들이 내려지고 의지가 발동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거기에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머리는 수많은 것을 깨닫고 또 수긍하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찢으라고 하는가? 이것은 고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착각, 교회에 가면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이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기에 이거는 찢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대체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형수술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 그러셨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자부심을 느끼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를 발동했던 그 모든 것을 미안하지만은 다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찢어버려야지. 남아있던 것들이 또 뿌리를 내리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찢어버리라고. 너의 지나간 삶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네가 그동안 네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쏘리 그거 다 찢어버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란 얘기입니다. 누가 똥 좋아해서 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암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전심으로, 그리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십니다. 한마디로 네가 살아왔던 삶을 다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엘은 이어서 너희가 돌아오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의 초점은 Your God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다름 아닌 너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요엘은 이어서 왜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지 그 근거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한마디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너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돌아오라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아무 때나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요엘은 곧 덧붙입니다. 14절 원어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누가 아느냐 하고 시작합니다. 혹시 누가 아느냐, 주께서 돌아오셔서 누그러뜨리실지 그리고 그 뒤에 복을 남기고 가실지 누가 아느냐. 13절 14절 말씀의 골격은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네게 돌아오셔서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소제와 전제, 그것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비를 주셔서 그 전에 메뚜기 재앙을 주시고 가뭄의 재앙을 주셨는데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밀과 올리브와 포도주를 주실지,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성전에서 매일 두 번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서 매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하는 말입니다. 15절을 보면 소망의 말씀에 고무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급히 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모두 스타카토식 짧은 명령들입니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금식일을 성별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라, 회중을 성별하라, 장로들을 모으라, 소아들도 젖먹는 자들도 모으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사태의 긴박성 때문에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총체적인 죄 때문에 젖먹는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로들까지 모두, 심지어는 의무적인 군 복무로부터 제외시켜 주었던 막 결혼한 신랑들까지 다 모으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로비와 성전뜰의 번제단 사이에 서서 다시에게서 백성들을 번제단 뒤로 두고 자신은 성전 앞에 서서 여호와께 탄원하라 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가? 17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소서 합니다. Spare your people 합니다. 심판으로부터 죽이지 마시고 남겨두소서, 면해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원초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살려주소서 하라고. 점잖은 얘기하지 말고 나 살려달라 하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업이 치욕 곧 열방들 사이에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원수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우리의 구원에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 상기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라들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나라 간의 전쟁은 그 수호신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마다 다산의 신, 농사의 신들이 있었고 농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나라 신의 능력과 무능력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와 수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실패와 수치를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이 열정적인 탄원으로 요엘서의 전반부는 끝이 납니다. 심판의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재의로 끝납니다.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호소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말씀대로 이 세상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시고 재난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일으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메뚜기의 재앙, 그 이외의 모든 자연재해가 포함됩니다. 요엘은 요엘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시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여호와가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계획하셨던가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은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이 메뚜기 재앙 내리신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고하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고하게 하라. 왜? 후손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후손들이 다시는 선조들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에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하는 헛소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도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듯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 몇십 년 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 온 세상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으면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지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미 성경 66권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경고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훈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제 주정부의 락다운이 풀렸으니 우리도 어서 교회에서 모이자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 예배당에서 현장입니다. 인퍼슨으로 몸소 참석해서 대면 예배를, 서로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예배당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집에서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합니다. 가상현실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봐야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비록 6피트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훈을 받고 주님에게로 돌아왔는가? 주님을 더 찾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주님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더 긴밀하게 되었는가? 주님에게 전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되었는가? 많은 교회들 단계별 인퍼슨 예배를 계획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표를 교회에서 이전에 드리던 모든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예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세웁니다.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예전에 하던 거 다 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정상화 계획, 예배 정상화 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하던 것들을 다 그대로 정상대로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 오픈 계획에서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셔서 특별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웬 이유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셨을 텐데 웬 이유가 있어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코로나 이후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다가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하던 것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우리의 모습대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미래의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예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지난 2,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기간을 100%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사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면은 교회에 가는 것이 여전히 내가 일주일 내내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인 것에 그친다면은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은 여전히 예전에 맞췄던 데 그대로 맞춰져 있다면은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에 대한 긴박한 전도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 기간 동안 주신 그 많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낭비하고 만 겁니다. 수많은 인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권면과 촉구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지금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보는 책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치도군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돌아오라 그러는데 모두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느냐? 한결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면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면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의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너희의 불의함을 인해서 엎드러 졌다고. 나한테 돌아오면은 너희가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가르쳐 주리라 말씀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큰 공통적인 죄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공통적인 죄이고 물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롭게 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 그러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치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또한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종합 정리합니다.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초토화되고 나중에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령 칙령으로 소수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재건을 했지만은 너무나도 초라하기에 원래 스가랴서 원어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천막이라고도 하지 않고 부스라고 합니다. 천막은 그래도 제대로 된 이건 집 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장막절, 초막절에 광야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엉성하게 나뭇가지로 지어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찬란하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지금 완전히 천막도 아니고 이 부스처럼 된 초막으로 된 이 다윗의 장막을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신다고. 이유는 뭐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챌린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챌린지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챌린지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챌린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직도 많은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더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간을 주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발생해서 락다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했던 교회 생활, 이 종교 생활, 이거를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 생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조금 늦게 7월 5일서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보다 먼저 드리느냐 늦게 드리느냐 이거 장땡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서 깨닫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언제 교회로 돌아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우친 것을 이미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이거 마음 중심에 새기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딴 데 신경을 끄시고 관심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녀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던 일 집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온 초점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죄된 본성, 악한 습성의 골이 깊게 밴 것을 알기에 매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삶 사심으로써 우리의 남은 생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복된 삶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과격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으키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건 간에 그 삶은 복된 삶의 문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삶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부터 잘 깨닫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복귀하는 그 날부터 아니 그 날 이전부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삶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